BOA 세계 뉴스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74년 만에 군사 중립국을 포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5일 헬싱키 대통령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니니스테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데 공동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역사적인 날이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니니스테 대통령과 마린 총리가 지난 12일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핀란드의 여론은 나토 가입 신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결 난사로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30분쯤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 군복 형태 옷에 방탄복을 차기한 괴한이 소총을 들고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으로 13명이 총을 맞고 이 가운데 10명은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의 관련성 여부 등 범행 동기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현장은 버펄로 도심에서 5km 떨어진 곳으로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입니다. 경찰은 아주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고 수사가 초기 단계라면서도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의 가능성도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이 백인 우월주의 이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과 용의자가 온라인에 성명을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은 14일 성명을 내고 아던 총리가 가벼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리의 배우자인 클라크 게이퍼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아던 총리는 오늘 21일까지 격리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16일 정부의 배출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19일에는 국가 예산 발표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간이 되겠지만 나는 실망스럽게도 현장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4명의 공군 사관 학교생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 졸업하지 못하거나 임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 공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생도들이 수천 달러의 등록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은 14일 중국이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성명에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권을 포기한 데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곡물 전쟁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14일 독일 방게우스에서 사흘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를 결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적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국제적 식량 위기의 원인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서방 국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른바 곡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외교적 연대를 보이는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를 돕거나 러시아의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전쟁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다면서 어떻게 전 사람에게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 항구를 봉쇄해 곡물 수출이 현재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러시아의 봉쇄로 우크라이나에서 2,5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는데요. 먼저 취임사 일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북한에 대한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북 경제협력은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 취임사 문구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당선인 신분으로 저희 부여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죠. 당시의 발언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그 전제가 북한의 핵 관련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볼 때 사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의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네, 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분이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 권영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그 맥락과는 다소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영세 내정자는요, 비핵화를 먼저 해야 담대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후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네, 내용을 보면 그 발언 내용 자체로는 행동 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정립되기까지는 조금 더 이 부처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후에나 정확한 말하자면 입장이라 그럴까요?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공약이라든지 정권 초기의 입장은 이 상대 측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예. 예.
지금은 뭐 이제 초기 단계여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뭐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이 상황을 놓고 북한이 이 새로운 한국 정부의 제안에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해올는지 그것도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최현기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그 북한이 한국의 이 같은 그 비핵화 방안에 이제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은 그 한국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당장 비핵화에 저 호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호응하거나 또는 조건을 바꿔서 비핵화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94년 그 10월에 타결된 미북 그 제네바 합의가 이제 그 좋은 예인데요. 당시 북한은 그 핵실험도 하기 전인데 북한이 당시에 그 영변 핵시설 동결을 대가로 한국에서 경수로 두 개,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경수로 두 개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그 중위 50만 톤을 그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 정상화 이런 것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나 짚어볼 것은 북한이 당시에는 이것이 비핵화가 아니고 영변 핵시설 동결을 했는데 동결에 따른 대가로 이제 경수로 중유 이런 것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비핵화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 그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94년보다는 10배 이상의 그 경제 지원 이런 어떤 협력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 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에게 사실 지금 보면은 북한의 그 안보 경제 상당한 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안보가 핵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도 그러니까 이미 그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또 백신만에 이르는 병력 이런 걸 갖고 또 미중 간의 세력 균형 이런 걸 통해서도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 핵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 엄청난 그 경제적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제재는 물론이고 무역도 지금 형편없고 물가, 에너지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이 그야말로 안보와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호응 여부를 지금 미리 호응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것을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은 경제 협력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이런 문제 등은 비본질적 문제라고 하면서 핵 문제와는 연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이라든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선제 조건으로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든지 그 구체적으로는 제재 철회 또는 연합훈련,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취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 정부 지금까지 북한의 핵 진전, 핵 협상에서의 진전을 전제로 해서 대규모 경제협력 또는 뭐 번영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 북한은 이런 반구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사실 이런 경제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 이런 것이 북한의 말하자면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그 발언 잠깐 그 언급이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것은 지금 그 어떤 입장일까요?
예, 그 사실 권영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들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밝힌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권 내정자는 예상하고는 달리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표현을 쓰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면요. 북한 같은 체제에선 톱다운 방식이 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상회담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그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 좀 다르다라고 볼까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에 기여하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권영세 내정자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판문점 선언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 등 이런 합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새 정부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세 내정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하지 전임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톤으로 그 북한과의 말하자면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권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은 최 기자가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문재인 전 그 대통령 이제 대북 특사 얘기는 이제 12일 한국 국회에서 있었던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 특사로 대북 특사로 보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영세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오는 20일 날 그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관련해 뭔가를 좀 그 요청하거나 그 논의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북한과 이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그 협상은 둘째치고 대화와 연락이 잘 돼야 이제 뭐 그 협상도 하고 이런 것인데요. 한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과 저 연락이 잘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제의를 한 게 벌써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의미 있는 그런 소통 이런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좀 중재를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정도입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같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 방문 시 이제 만난다는 얘기가 나온 걸 봐서 미국에서 혹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취임사에서 올해 15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그 뜻이 있어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요. 사실 17분 정도 계속됐었는데 국정 전반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야별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취임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자면 경고하고 또 규탄하고 이런 상황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은 출범 초반부터 대화의 가능성을 말하자면 차단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언급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대북 정책에 말하자면 원칙을 밝히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이요. 윤 대통령 취임 사흘 후에 북한이 16번째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도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런 것이 대북 정책의 기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VOA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 가진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까?
예, 이 문제를 보면요. 누구에게 물어도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굳이 예.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맥락이 그 만나겠다,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요 이 인터뷰에서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현 단계에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앞서 이제 취임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역시 그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계획으로 이제 전폭적인 그 경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그 신호를 보내지 말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역시 북한이 그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그 대응 문제인데요. 북한의 그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이 자꾸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한미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확장적 억제 강화 이런 것을 하겠다. 또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 그러니까 삼축 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같은 그 대응 체제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이 전시 작전권 전환 이것을 좀 더 신중히 다루겠다고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겠다 그렇게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뭘로 꼽고 있었습니까?
예, 그 대통령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요.
네.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시 전작권 전환을 천천히 하겠다고 한 그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이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서 연합작전을 취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는 여기에 대한 군사적인 준비가 덜 돼 있다. 이것이 전시작전권이 지금 단계에서 천천히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런 이유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공개한 이 코로나 발생 현황,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게 2년 3개월이 됐죠. 북한이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이후에 그동안 단 한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없다라고 줄곧 밝혀왔었는데요. 이번에 네. 전격적으로 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현실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5월 12일의 사례를 설명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8,000여 명이 유혈자, 그러니까 열 발생하는 사람이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초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보름 정도 된 건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혈자가 나왔고 그중에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이거를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그 규정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지난 2년여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공언을 해왔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그 많은 수의 열병이 번졌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감염 사실을 이번에 공개한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제 경과 과정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도 이 같은 그 코로나 환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환자를 공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그 타당하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발표를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열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의심 환자 같은 사람들이 한 35만 명이고 한 18만 명이 지금 격리 중이고 6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35만 명이 열이 났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뭐 저 이상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그 4월에 북한의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15 그 태양절부터 4월 25일에는 열병식 열렸고 당시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사람하고 사진 찍은 것이 한 그 쉬운 번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진들 찍었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 이 같은 코로나 환자가 퍼졌고 그 35만 명이 됐으면 이것을 아무리 언론 통제를 한다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주민들이 알고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지 않았냐.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날 그 이 사실을 공개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이날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 2시에 이제 그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그랬는데 역시 그 최고 지도자가 이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 비상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챙기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내고 또 이번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격리 조치, 방역 조치 이런 것을 굉장히 했는데 주민들에게 역시 격리,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면은 그래도 환자 수, 감염자 수 이런 것을 비교적 그 숫자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좀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백신, 장비, 기술 이런 것을 좀 받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북한의 그런 그 대책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 사실 이런 대책으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외부의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주어진 북한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로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의료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두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지금 BA 변이 바이러스는 이 전파력이 상당히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들도 변이 바이러스의 말하자면 확산을 사실상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열악한 북한이 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북한이 먼저 요청하고 국제사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에서의 그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백신 지원 용의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코로나 백신 같은 치료제 이런 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그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이 같은 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곧 제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은 이미 그 코로나 백신을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 이미 그 접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것이 그 1,400만 회분이나 되고요. 이 밖에도 아직도 그 자체도 생산하고 또 외부에서도 계속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물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물론 이것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하나 남아 있고 북한이 받는 경우에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상당한 물량이 굉장히 좋은 그 백신입니다. mRNA라고 그러는데 이건 첨단 백신인데 미국의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런 백신이 이제 많은데 문제는 이 백신들을 영하 20도 전에서 그 콜드 체인 그래갖고 냉장 저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로 계속 그 저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그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그 유통해서 전 국민에게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백신보다는 차라리 지금 환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백신이든 치료제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남은 것은 이제 북한이 이것을 받느냐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받으려고 할까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또 국제 백신 그 지원 단체죠. 코백스로부터의 백신 물량 지원분이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외부의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 거부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감염자 발생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새로운 말하자면 상황이 생긴 것인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받더라도 이 공식적인 말하자면 국제사회 지원 기구죠. 그러니까 그 백신 그 가비라고 하는 거죠. 코백스 여기로부터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고 우선적으로 그 한국 정부의 백신을 받으려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때 이렇게 발사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본래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그 대남 무력 시위에 대한 그 저의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사흘 만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세 발이나 발사를 했는데요. 역시 그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그 7차 핵실험을 한경도 그 풍계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에 앞서서 소형화 이것을 보기 위해 그 탄도 문제를 보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고 이어서 이 같은 소형화 탄도를 갖다가 한경도로 옮겨서 풍계리에 놓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 같은 그 전술 무기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길을 죽이려는 일종의 대남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소식과 북한의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소식,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50년대 미국은 노예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으로 크게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련한 정치인으로 이름 높았던 제임스 뷰캐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남북 화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뷰캐넌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정부 활동과 공공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선 방송 C-SPAN이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대통령으로 15대 제임스 뷰캐넌이 꼽혔는데요.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뷰캐넌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뷰캐넌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임스 뷰캐넌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내가 없어서 친척이 백악관 안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제임스 뷰캐넌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한 총각 대통령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여성과 약혼을 했지만 오해가 있어서 파혼당했는데요.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성이 사망하자 상심한 뷰캐넌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뷰캐넌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조카인 해리엣 레인이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나 제임스 뷰캐넌은 1791년에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셨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셨습니다. 집이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중산층에 속했죠. 난 10대 중반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디킨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원래부터 토론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변호사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당한 뒤에는 정치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처음에 펜실베니아주 의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연방의회로 진출했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을 다섯 차례 지낸 뒤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대사급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제일 높은 자리였죠. 미국에 돌아온 뒤에는 두 차례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때는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습니다. 뷰캐넌은 일찍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1844년부터 꾸준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다가 1856년에 마침내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뷰캐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큰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은 미조리 서부 지역과 노예제도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요. 민주당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뷰캐넌은 외교관으로 영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툼을 피할 수가 있었죠. 남부인들은 뷰캐넌을 좋아했고요. 북부인들은 뷰캐넌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뷰캐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거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윌리엄 쿠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노예제도 허용 문제를 주민투표에 맡기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면서 캔자스에서 노예제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뷰캐넌은 노예제도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와 준주가 결정할 일이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부인이면서 남부 입장에 동의하는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뷰캐넌의 정치적 친구들과 개인적인 친구들은 모두 남부인들이었죠. 남부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도가 미국이나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노예제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뷰캐넌 대통령은 남부와 북부 출신 정치인을 골고루 정부에 등용하고 대법원이 내리는 헌법 해석을 충실히 따른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뷰캐넌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며칠 뒤에 드레드 스콧 판결이란 매우 중요한 판결이 미국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857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 모든 흑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며 결코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흑인 노예들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였다. 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 구절이 흑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네, 드레드 스콧은 노예 제도를 허용했던 미주리주 출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었던 주인을 따라서 노예 제도를 금지하고 있던 자유주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유인의 신분이라면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드레드 스콧이 자유주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노예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자유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윌리엄 쿠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부캐넌 임기 초에 미국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사건에 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드레드 스콧이 노예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 가지 다른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국 의회에 노예 제도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주인들이 미국 헌법에 따라서 노예들을 원래 주로 데려갈 권한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흑인들은 미국 국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주리 타협은 1820년에 남북이 노예주와 자유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한 협정인데요. 그러면서 미주리 경계선, 그러니까 북위 36도 30분 이남은 노예주, 그 이북은 자유주로 하기로 결정했던 건데요. 이런 압살 타협 내용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 공화당이었는데요. 새로 설립된 정당으로 1856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후보를 내세웠죠. 공화당은 남부 노예 제도를 강력히 반대했고요. 드레드 스콧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뷰캐넨에 반대했죠. 그런 가운데 캔자스에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주헌법이 두 개가 나오고 주정부가 두 개가 세워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캐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부편에 선 겁니다.
1859년 10월 급진적인 노예 제도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무기 창고를 습격했다. 이곳의 무기를 약탈해서 남부의 노예 제도 폐지 운동가들을 무장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런 브라운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브라운은 체포돼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남부인들은 존 브라운을 테러범으로 간주했지만 급진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 사이에서 브라운은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커지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두 명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가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부주들 사이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186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뷰캐넌 대통령은 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연방정부 역시 법적으로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860년과 1861년에 미 연방이 남북으로 분열하는 위기 상황에서 뷰캐넌은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타협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었죠. 남부인들은 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결국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뷰캐넨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뷰캐넨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관점에서 여러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다지 더 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윌리엄 쿠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교수는 지적했는데요. 뷰캐넨 대통령의 문제라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쿠퍼 교수는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 in a crisis, Buchanan is president.
위기 상황에서 부캐넌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이 부캐넌만의 독특한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죠. 후임 링컨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뷰캐넌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열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그리고 노예제도 문제 등을 다뤄야 했는데 뷰캐넌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룰 만한 정치적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5대 제임스 뷰캐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군사 중립국을 포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트 대통령과 산나마린 총리는 15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인 날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나토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나토는 2차 대전 이후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많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나토의 회원국으로 편입됐고 나토는 현재 약 30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인접국인 스웨덴 역시 약 200년간의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앞서 두 나라 계속 긴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핀란드의 가입을 환영하는 나토 회원국 다수와는 달리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우려를 내치했지만 14일에는 가능성의 문을 닫아놓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30분쯤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 군복 형태 옷을 입은 괴한이 소총을 들고 들어와 무차별 총격에 가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약 320km 떨어진 뉴욕 콩클렌에 거주하는 페이퍼 게트론 씨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8세 청년인 게트론은 범행 당시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로 범죄 현장을 생중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국은 슈퍼마켓이 흑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데다 사상자 13명 중 1명은 11명이 흑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인종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언론은 온라인에 겐드론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80쪽 분량의 성명서가 공개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겐드론 씨를 각성방 없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1급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인종혐오 범죄는 미국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와 반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중동 국가 레바논에서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레바논 선관위는 15일 오전 7시 전 국가 전역이 투표소 열고 총선 투표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390여만 명의 유권자가 총 128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는 레바논의 경제 위기를 가져온 정치권에 대한 심판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총선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시아파 아마룬동, 기독교 계열의 자유애국운동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레바논 정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됐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2020년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가 겹치면서 레바논은 현재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고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회는 IMF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북한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밤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